어떤 부인이 남편이 얼마나 미웠던지 그 중풍으로 쓰러져서 몸을 못 움직이는 남편에게 2년 동안 설탕물만 먹였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짝 말라서 뭐 거의 미라처럼 안 됐겠냐. 근데 얘가 그걸 다본건 아니고 어디 인터넷에서 이래 말만 뜬걸 듣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람이 독해도 독해도 얼마나 독하면 그럴 수가 다 있냐. 그래서 좀안 좋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딸애가 그 다음날 그 전모를 다 알아가 왔어요. 그 남편이 이 부인을 30년을 두들겨 팼답니다. 그러다가 중풍으로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2년 동안 설탕물만 먹인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얼마나 독하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여자를 좀 나쁘게 봤다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막, 그래도 쌀 만큼 못된 짓을 할 만큼 했네. 그러니까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싶어도 그 뒤를 살펴보면요, 또 이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 싶을 때도, 사람의 일도 뒤를 캐보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기가 막힌다 싶어도 성경을 잔잔히 살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더라.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에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읽어가는 것.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실컷 읽고 나니까 야, 우사가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 어째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 속에 이렇게 차 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좀 이상하다는 거 그냥 넘어가지 마셔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게 기가 막히는 이야기 같지만 이 뒤에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방법입니다. 이 우사의 얘기를 통해서 이런 면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괴 하나를 운반하는데 다윗 왕이 무리를 3만이나 모았다고 그럽니다. 군사를 3만 명이나 소집을 해서 이 궤를 운반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지만 그거 운반하는데 왜 군사를 3만이나 이끌고 갔을까요?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되기는 됐지만 아직도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진 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앞쪽에 있는 5장에도 그렇고 뒤쪽에 가시면 8장에도 블레셋과 싸우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궤 하나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궤를 운반하려고 움직였다가 자칫 잘못하면 블레셋하고 한판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사를 총동원해서 가는 겁니다. 궤가 어디에 있는데요? 블레셋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있어야 할이 하나님의 궤가 왜 블레셋 가까운 곳? 블레셋의 영향이 미치는 곳에 있느냐, 이 사연을 우리가 알아야 이 우사의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기라고 하고요. 3절에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라고 말합니다. 궤를 운반해 오기 위해서 새 수레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새로 차를 한대 뽑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4절은요? 4절? 5절.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악기를 총동원해서 요즘 말하면 고적대를 앞세워서 나팔 불고 악기를 치며 합창을 해가면서 그렇게 모셔오는 겁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춘 셈이죠. 여차하면 블레셋과 싸울 수 있는 그 위험한 곳에서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그 다음에 새수레 하나 뽑아서 할수 있는 최대 성의를 표현해서 지금 궤를 싣고 오는 건데 이게 실패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소를 잘못 고른 거 아닐까요? 이 소가 날뛰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아니면요? 앞에서 북 치는 사람이 북을 너무 세게 친 건 아닐까요? 소가 놀라서 뛰었거나. 소나 아니면 북 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처음에 한번 실패하고 난 후에 나중에 두 번째 다시 운반해서 오는 이야기가 그 바로 붙어 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잘 비교해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다시 운반할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12절 끝에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라고 말합니다. 13절에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메고 맨 하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여호와의 궤는 반드시 메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궤 네 모퉁이에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채를 꿰서, 궤는 절대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채를 꿰서 제사장 네 사람이 들고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 수레가 더 안 낫습니까? 사람이 운반하는 것보다요. 그 다음에 고적대를 앞에 내세워서 퍼레이드 하듯이 요란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법궤는 반드시 제사장이 4명이 채를 꿰서 메고 운반하도록 돼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헌일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좋은 목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궤는 제사장이 메고 운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이걸 수레에 싣고 갔으니 문제가 됐다는 얘기죠. 우사가 죽은 것은 손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만지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절대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어떻게 보관되어 있었는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성소. 성소 안쪽에서도 가장 안쪽 거룩한 곳에 모셔져 있었고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갈 때에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 메고 들어가죠? 끈을 메고 가면 안 죽습니까? 이 에봇 밑에 옷 저 아래쪽 자락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혹시 거기 들어갔다가 죽을까 싶어서요.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겁니다. 자, 누가 가서 끌어냅니까? 누가 그 실제 끌어내러 들어갑니까, 거기에요? 들어갈 수 없으니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던 겁니다. 죽으면 끌어당기려고요.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보관되어 있었고 거룩하게 취급이 됐던 거기에 우사가 손을 댔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이스라엘이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렇게 이렇게 험한 벌을 내려야 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지지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쯤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 20년 가시는 분이 들어있습니다. 그거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20년이 있었다라는 성경 구절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 아셔도 훌륭합니다만은 우사가 죽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그걸로 부족합니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얼마나 있었는지를요. 쭉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 말년까지 이 법궤는 성소에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보존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짓을 합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참 아픈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거기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제사장으로 있으니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순간에 가로채기도 하고요. 도저히 해서 안 할지도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제사장이 이 모양이었으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는지 모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할 줄 모르던 그 시절에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못 이겼습니다. 그러자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널 이겼다 하더라. 그래서 성전에 있는 저 법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몹시 두려워해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붙었다가 죽자. 그래서 붙어버렸습니다. 도망가서 정상인데요. 근데 하나님 입장은요. 아, 이것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혀 대접도 안 하고 무시하고 이러더니 저희들 따급해지니까 그냥 법궤만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전혀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서 돌아갑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건 일종의 가출입니다. 자기 백성이 얼마나 싫었으면 도대체 이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이 법궤가 어떤 것인 줄도 모르고 버려뒀다가 자기들 필요할 때 써먹으려고 들고 나갔으니 하나님 싫으신 겁니다. 가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잡아갔다고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왔다고 좋아서 갔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의 가출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오죽하면 가출을 합니까? 우리 집 주변에 가출한 어른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가출한 분이 들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출을 했겠습니까? 제일 유명한 분이 이성계겠죠? 아들이 아버님 돌아오세요 하고 자살을 보냅니다. 함흥에 있는 아버지에게요. 가는 쪽쪽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함흥자사,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그 이성계의 가출 아닙니까? 한술 더 뜨는 사람은 견훤입니다. 아들이 얼마나 믿었지니 몰래 도망을 쳐서 싸워야 하는 상대방 왕건에게 가버렸습니다. 가출이죠. 그걸 막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못 막았습니다. 여러분, 이성계의 아들이 견훤의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실망시켰으면 아버지가 가출을 합니까? 그 옆에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모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가출하다시피 블레셋으로 가버리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잡아왔다고 기고만장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서 힘을 발휘하셨어요. 가는 성읍마다 숙대밭을 만드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섯 개의 도시국가가 연합체로 되어 있었는데 한 성에서 그냥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너 가져가라. 그래서 옆에 성으로 옮겼습니다. 거기도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빙빙빙빙 돌다 보니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빈들에 일곱 달이나 방치됩니다. 고심 끝에 우리에게 임한 이 재앙이 정말 이 하나님 때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수레에 실어서 보내봅니다. 이게 이스라엘로 간다면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이다. 그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세상에 새끼 딸린 어미소가 새끼를 돌아보지 않고요. 울며 불며 이 수레를 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아오셨습니다. 베스메스로 돌아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이게 도대체 뭐냐 한번 보자 이래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그렇게 귀하게 모셨던 그 복기를 베스메스 사람들이요, 이게 도대체 뭔데 하고 열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7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5만하고 관로가 쳐져 있는데 아마 5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7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혼이 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기겁을 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보낸 곳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냈습니다. 거기 왜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을 얘기할 때 보면 꼭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게 워낙 겁이 나니까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못 두고 빈들에 두었더라고 합니다. 그건 약간 번역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성경 보실 때 난외주를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저 좀 떨어진 외딴 곳 산속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갖다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몇 년이나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추측할 수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엘리 시대의 말년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10대 초반 정도로 봅시다. 법궤가 돌아옵니다. 다윗의 때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와 다윗의 때는 이게 대략 몇 년 정도인지 감이 잡히셔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한 10대 초반이었던 적에 궤를 빼앗겼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는 사무엘은 벌써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몇 세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쯤으로 잡을까요? 한 80년 잡을까요? 그러면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70년 동안에는 이 궤가 이 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이 쫓겨다닐 때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적게 잡아도 70년? 80년은 걸렸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면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20년은 사무엘이 다시 등장할 때까지 20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궤를 빼앗겨버리고 그 궤가 있던 실로는 철저하게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실로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도 아마 그때쯤엔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20년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 블레셋의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민족을 규합할 때가 한 20년 지나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했을 때입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다가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이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다가 사울왕을 세웠는지 그 년수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40년 통치했다고 그럽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반쪽짜리 왕노릇을 7년 반 합니다. 그러고도 몇 년 더 지난 후에 이 일이 생겼다고 보면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면 적게 잡아도 한 80년 정도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긴 세월 동안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궤를 참 잘 모시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 안에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겁니다.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한 80년 동안 어쩌면 그 더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진 상태로 존재해 있었더라는 뜻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이 궤를 어떤 태도로 잘 모셨을까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그 뒤에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오베데돔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보내놨다는 것은 귀하게 받들어 모셨다기보다는 조금 외진 곳으로 치워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때 이야기는 사무엘상 7장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하셔요. 거기 가면 이 아비나답이 아들 중에 엘리아살이라는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궤를 모시도록 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말이 참 좋아 보입니다만은 다른 애들은 절대 안 된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너 혼자만 거룩하게 잘 모셔야 한다. 그래서 아마 그 아들 중에 엘리아살이 궤를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그 뒤에는 오벳에돔이 이 복을 받은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참고해야 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곳이 역대상 13장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라는데 잘 보시면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란 말이 있습니다. 아비나답은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너 잘 모셔야 된다 라고 맡겨놓고 다른 자식들은 관여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처 얼씬도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요, 그 권속과 함께라니까 온 식구가 그 궤를 함께 돌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슨 차이인 것 같습니까? 아비나답은요, 이거 잘못 만지면 큰일 난다? 아니, 만져서는 안 되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따로 탁 떼놨던 것 같고요. 오베데돔은요, 온 식구가 함께 이 궤를,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있었더라. 그런 차이입니다. 골프 치는 분이, 골프 치는 사람들끼리 하는 우스개가 좀 있다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몇 가지 했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치는 걸 뭐라 그러죠? 마지막에 퐁 넣는 거요. 네? 삼형제가 곡을 하는데요. 그냥 막 툭 쳐놓으면 될 건데 폼 탁 잡다가 물러서고 잡다가 물러서고 하도 신중하게 그러니까 그 캐디가 물었답니다. 아이 형제간에 치면서 뭘 그렇게 용을 씁니까? 막 대충 쳐놓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조용해. 꼴찌가 부모님 모시기로 했어. 다른 일 같으면 그렇게 신중 안 할지 모르겠는데요. 꼴찌가 부모님 모시기로 했다니까 이걸 치지를 못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모셔가면요. 잘 모시겠습니까? 아들 하나를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을 모시도록 했다란 말 속에 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셔가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뒷방에 모셔다 놔놓고 근처 얼씬도 못하게 하는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 엘르아살에게 맡겼는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는 우사란 아들이 나옵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이 때로는 손자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우사는 시간상으로 보면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손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3대가 대를 이어서 한 80년 넘게 이 궤를 모시곤 있었지만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신 게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아비나답의 태도처럼 역할 분담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요. 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는 내가 할게. 너는 공부나 해. 이게 한국에서 많이 벌어지는 역할 분담입니다. 엄마 아빠만 새벽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는요? 주일 예배도 없이 그냥 공부만 합니다. 그러면 좋은 대학 가죠? 여러분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역할 분담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면 우사 꼴납니다. 참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사가 왜 하나님의 분노를 샀었느냐 하면 지나온 얘기를 간단하게 정돈하면 이렇습니다. 엘리 시절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푸더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막 집을 한번 나가버렸던 겁니다. 블레셋에서 그 난리를 쳐댔길래 혼을 좀 내고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왔더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는 하나님도 수레를 타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화 안 내셨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화를 안 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더니 세상에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뭡니까? 그걸 함부로 들여다보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화를 한번 냈더니 그만 기겁을 하고는요. 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한쪽 구석에 푹 처박아 놓은 채 70년, 80년이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이런 식으로 대접을 했다면 며칠이나 참을 수 있습니까? 80년 이상을요. 뒷방 늙은이처럼 처박아 놓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무엘도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생각을 해낸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와야 한다. 그 자체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궤를 정중하게 모신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멋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참고 참았던 그 분노가 우사가 손을 대는 순간에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참고 있는 사람도 옆에서 건드리지 마셔요. 말린다고요. 위로한다고 한마디 그어버리면 터지기 시작하면 감당을 못해냅니다. 그럼 우사가 손댄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80년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푸대접을 받으며 참고 참았던 하나님의 그 아픔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죽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는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할 사람은 오베데돔입니다. 우사하고 우리는 별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사 얘기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사는 자꾸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면서 오베데돔은 생각이 잘 안 되는지 그건 좀 참 이상해요. 오베데돔은 누구이냐 하면 역대상 13장에 아까 보았던 그 부분에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만은 다른 부분을 다시 참고하면 이 오베데돔은 원래 하나님의 궤를 메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던 고핫의 자손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족속이 이 궤를 운반할 때 메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이 고핫 자손들이 궤를 멜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게 몇백 년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베데돔도 부모님들에게서 전해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게 우리 지파가 맡아 있는 일이다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만은 궤를 본 적도 없고 운반해 본 적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괴를 운반할 때에 아마 그 현장에 있었던지 근처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안 있었겠습니까? 문제가 크게 터졌습니다. 오죽하면 다윗 임금이요? 누구에게 분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그때에 이게 뭐가 문제인가를 알아낸 사람이 오베데돔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배워온 게 있거든요. 아, 바로 저거다. 술에 식구 운반하는 게 아니다. 우리 족속이 운반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다윗인데 알 채가 있습니까? 문제가 어디 있는지 오베데돔이 그걸 알고 이 괴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나섰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는 것이지만 괴를 생각하면 얼마나 두려웠을지 모릅니다만은 오베데돔은 이 괴는 이렇게 운반해야 됩니다 하고 나섰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 급하니까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괴를 메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해결책이 뭔지를 아는 사람, 부모로부터 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입니다. 기억하고 있던 그것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해답이 됐고 그래서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다 모셔놓고요. 온 권속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 즐거우세요? 무서우면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항상 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 질문입니다. 1번 질문인데 1번 답을 어렴풋하게 기억한 사람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건 당연하죠.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그 뒤가 분명치가 않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잘 물어보면 틀리게 배웁니다.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고 맞냐? 그럼 맞대요. 아니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누가 즐거워해야 되죠?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두려운 거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린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장 즐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 사람의 목적입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세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사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즐거운 경우. 젊은 아이들 보면 참 눈꼴 시려울 때 있습니다. 붙어 앉아가지고요, 뭔 얘기가 그리 많은지. 그 영양가 있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뭔 얘기가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띠놓습니다. 떨어져가 각자 집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 또 전화기 듭니다. 그럼 뭐 그리 할 얘기 많아요? 별 얘기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헛소리라도 짓거리고 싶은데 그런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오베데돔이 그걸 메고 와서 온 가족과 함께 그걸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겨우 석 달요. 겨우 석 달인데 하나님께서 80년 이상이나 당했던 그 서러움이 눈 녹듯이 싹 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쏟아 부으셨더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사가 억울합니까? 아니 좀 억울하죠. 아니, 몰랐을 수도 있는데요. 억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사가 억울하다고 말하기 전에 그 집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팽개 쳐놓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사의 억울함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고 계셨던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사의 억울함을 발견하는 것은 성경 읽기의 초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자세입니다. 조금 쉽진 않겠지만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집에 70년, 80년에 있을 동안에 아무런 복도, 아니 끝에 결국은 저주밖에 안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겨우 석 달 있었는데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래도 그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정성과 돈을 들여가면서 섬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었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맞게 살았느냐,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짧은 기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었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그런 거 있죠. 아침부터 종일 일한 사람, 오후 늦게 와서 한 시간 일한 사람, 시간 계산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우리 집에서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장님 한 분이 참 열심히 오셔요. 그를 임대했던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그 집사님 그 공부 잘 온다면서 가더라고요. 글쎄요. 뭐 잘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낮에 운동하러 갔다가 시간이 되면 빨리 돌아와서 샤워하고 목욕 제기하고 시간이 안 늦게 오시던데요. 그렇게 열심히 쫓아오시는 분입니다. 제가 하도 신기했어요. 집사님, 이 교회 다니신 지 몇 년 됐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한 20년 된대요. 저는 그 교회에 40년 있다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나는 그 교회에 있은 지가 40년인데 집사님은 20년 있었다는데 왜 내가 집사님을 모르죠? 이분 말이 이렇습니다. 20년 동안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매주는 교회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2주에 한 번 20년 다녔으면 한 500번 왔는데요. 계산이 맞나 싶어서 해보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는 운동하러 가고 한 주는 예배 시간에 왔다 갑니다. 그걸 20년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모르죠. 그랬던 분이 집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오셔 꼬박꼬박 그렇게 출석하는 거 보고 그를 인도했던 장로님도 기가 막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열심히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20년 동안 2주에 한 번을 와도 벌써 교회에 500번이나 왔으니 그 다음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계산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사처럼 취급하시겠습니까? 아니면요?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기쁘게 모시겠습니까? 기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며 모셨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럼 뭐 답이 뻔하죠만은 한 사람 더 추천할게요. 이 두 사람 말고 한 사람 더 뽐볼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요. 참 재밌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던 그 법궤를 모셔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자체가 벌써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셔가다가 큰일이 났거든요. 얼마나 분통하고 원통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잽싸게 뛰어와서 다시 모셔가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딱 알면요. 바로 뛰어와서 그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러니 다윗이 또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참 귀재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구나. 그러면요. 뒤돌아보지 않고 뛰어와서 다시 잘 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베데돔처럼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요. 아, 이러면 복받는구나 하는 걸 딱 아는 순간에요. 머뭇거릴 틈 없이 뛰어들어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아, 진짜 복받는 사람입니다. 정돈을 해봅시다.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에 눈물 뿌려가며 교회를 지킨 성도들은 틀림없이 오베데돔과 같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사람들은 틀림없이 오베데돔 너의 집에 복을 주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눈치채고 뛰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복을 받을까요?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것도 일찍도 합니다. 늦게 뛰어와서요. 열심히 하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가끔은 이런 사람도 있죠.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가까운데 교회가 있네. 그래서 뭔 모르고 왔던 사람이요. 이런 사람도 무슨 복이 있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요. 다윗 임금님이 좀 모셔간다 이러고 하니까 백성들이 우 따라와서 같이 갔습니다. 이분들이 궤를 다 옮겨놓고 난 다음에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요. 선물을 다 주어서 돌려보냈습니다.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왔다가 이 백성들이 받았던 것처럼 작은 복이라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더 큰 복, 다윗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훨씬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베데돔도 있고 다윗도 있습니다. 우사는요? 잊어버리셔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주심을 끝내 모르는 사람은 우사가 되든지 아니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그 뒤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온 백성이 다 복받아 누릴 때 오히려 저주받는 사람요. 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 즐거워하고 있을 때 임금님이 도대체 최신머리가 없게 그게 뭔 짓입니까? 했던 미가를 말해요. 온 대승이 다 복을 받아 누려도 미갈은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고요. 우사가 기가 막힌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알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일, 뭐 그러려니 그렇게 지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베데돔이나 다윗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복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